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24일 발생한 폭발과 총격전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부상자 가운데는 교수 한 명과 여학생 두 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격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됐으며 이어 총격전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괴한들의 정체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보안 병력이 교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아메리칸 대학은 2006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1,7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24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2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노르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로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더미에 매몰된 주민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100명가량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아마트리체 지역 4분의 3이 지진으로 파괴됐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잔해 더미에 깔려 있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위안부 재단에 10억엔, 미화로 약 1천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강요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한일 합의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소녀상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재미 이슬람 학자 페훌라흐 퀘렌을 즉각 송환해 달라는 터키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터키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24일 수도 앙카라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퀘렌이 쿠데타 기도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해를 가한 임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퀘렌이 쿠데타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터키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퀘렌을 송환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연방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앞서 미국 측에 지난달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퀘렌을 추방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퀘렌은 자신은 쿠데타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터키 방문은 터키군이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군사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이 간첩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에서 체포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이 23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4명 가운데 세 번째로 기소된 것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저장성, 랴오닝성에서 각각 일본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그리 이들을 공식 구금했으며 앞서 상하이와 저장성에서 체포한 두 명은 이미 기소 처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간첩 방지법을 제정한 뒤 외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구속된 4명의 일본인 외에도 중일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인 스즈키 에이지가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SLBM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채촉.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4일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SLBM이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SLBM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 반 만으로 미한 군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한 지 사흘째 만입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도발이 UFG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측의 도발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2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로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은 물론 완전히 폐기할 것까지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편 북한이 24일 발사한 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SLBM은 500km를 비행했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특히 북한이 연료량을 늘린다면 SLBM의 최대 사거리로 여겨지는 2500km를 날릴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으며 1단과 2단의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술 진전 속도로 볼 때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영내 안보는 물론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latest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launch.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 여부 등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 활동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remains ironclad.
이어 이 같은 행동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영내 동반국들을 위협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다른 토론의 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이날 VOA에 24일 오후 4시 미리 예정됐던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지만 지난달 9일 이후 3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감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외적으로 무력 시위를,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지 사흘째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서 맞대응을 염두에 둔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한 미한 두 나라의 결정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열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여기에 맞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균열, 그로 인한 대북 압박 균열이 뭐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재 국면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균열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SLBM이 사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키우려는 북한 측의 전술적인 의도 또한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결국 그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사드 무용론을 불러일으켜서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고위 외교관의 한국 망명 등으로 틈이 벌어진 북한 사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 한국에 망명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 맞설 수 있는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과 함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자체가 북쪽이 얘기하는 핵억제력 강화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으로 미국에 또는 남한에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또 자긍심도 심어주는 의미들이 크다고 보면 그 체제 결속과 어떤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뭐 그런 효과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이 500km가 넘게 날아감으로써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통상 SLBM은 지상사출과 수중사출, 비행시험, 그리고 유도장치를 부착해 목표를 타격하는 4단계의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시험 발사 결과는 3단계인 비행시험에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이전에 SLBM 그 자체는 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핵탄두 미사일일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핵탄두 미사일 개발 기술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거리 500km면 사실상 한국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며 다만 실전 배치를 하려면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들을 여러 척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소장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 중 추가 도발에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형태의 도발도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뭐 사이버 테러나 기타 군사 도발이나 아니면 뭐 오차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시험 때는 수면 밖으로 솟구치지도 못했고 지난 4월 두 번째 시험에선 수심 10여 미터에 있던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km를 비행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발사된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0여 킬로미터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20일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게리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과 지역 보호,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맹비난하며 핵 선제 공격과 무자비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 2만 5천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을 투입했으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로스 대변인은 훈련의 민감한 환경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데 따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 3국은 이웃이고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3국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협력, 평화 수호를 책임지는 건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성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왕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국면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의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면으로 대립해오던 한중 양국 외교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견지했다고 밝혀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1인 독재의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체제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중부전선 전방군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24일 새벽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며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이사국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23일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충실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comply faithfully and fully with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2270, as well as other commitments.
일본 대표는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8월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의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비상임 이사국인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들어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임 이사국으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The DPRK, which has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in the last decade and is the only state to test a nuclear weapon this century, continues to ignore this council's repeated calls to stop such actions.
미셸 시슨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네 번의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 위협이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위협에 노출된 나라와 함께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무기 운반 체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관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을 유지하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도발을 삼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류 대사는 특히 확산 방지가 군사 배치나 증강, 확대에 구실이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4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원수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위반은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단합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북한 여행 경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지난 11일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 경보는 6년간 9차례 발표된 경보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BOA에 북한 여행 경보가 국무부의 외교 업무 매뉴얼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경보 갱신 단위를 외교무 매뉴얼 7권 56장에 명시된 6개월이 아니라 90일로 크게 단축했고 앞으로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여행경보는 지난 5월 16일에 이어 87일 만에 새로 작성 발표됐습니다. 국무부가 2010년 8월 27일 첫 북한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뒀던 갱신 절차가 2배에서 4배 빨라진 겁니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다섯 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3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이번에 갱신 속도마저 가속화한 배경에는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렸던 인권 카드를 적극 꺼내든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을 외교적 지렛대 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decided that furthe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ll not be productive unless the U.S. builds up more leverage.
대북 지렛대를 더 구축하기 전에 북한과 외교에 나서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아래 경제와 인권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며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구체적 인권유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미 정부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인권 압박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 계기를 2012년 미북 간 2구 합의의 실패로 꼽습니다. 데이비스 드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의 설명입니다.
With the failure of the Leap Day deal in 2012, I believe that the leadership of the U.S. government lost any remaining hope.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과 미국의 경제 지원을 맞바꾸기로 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랫동안 우려해 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 고조돼 가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는 북핵 협상 논의의 교착과 COI 보고서 발표가 맞물린 2014년 2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Reports of people who have been executed summarily and fired at by artillery.
북한은 사악하며 대포나 122mm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보도록 강요한다는 케리 장관의 지적은 이때까지 미 고위 당국자에게서 나온 가장 구체적이고 수위 높은 인권 비판이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매진했던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당시 육자회담 특사 모두 이 시기부터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미국의 변화된 대북 압박 기류를 실감케 했습니다.
We're deeply troubled by the deplorable human rights violation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today.
극악한 인권 유린은 더 이상 설당이 없다면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반인도 범죄 문제까지 중요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인권 압박의 효과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격한 반응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압박의 칼끝이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누자 2014년 9월 15년 만에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등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그해 10월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권 압박에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정치범 자체란 말도 모르고 정치범 수용소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야 완전 조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캐티거리컬리 토털리 리젝트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꾸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걸고도는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인권 유린의 주범을 북한의 최고 전엄 김정은으로 좁혀가는 미국의 전략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우려에도 아랑곳 않던 북한을 움직이게 만든 기폭제가 됐음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 2005년 북한에 고통을 줬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계좌 동결처럼 인권 문제가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방증으로도 비춰졌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 캠페인을 시작하며 마무리된 미국의 2014년 대북인권 압박은 다음에도 이어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탈북자 면담,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제기 등으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2015년 1월 발동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조치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 속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과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첫 대북 인권 제재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추진된 본격적 북한 인권 압박 노력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인권 유린의 책임을 최고 지도자에게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미북 관계 개선 기대를 접고 북한 주민과 정권을 완전히 분리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또한 드러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이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효과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reflects a broader U.S. strategy of increasing pressure on Pyongyang in order to eventually create conditions for effective diplomacy.
다만 그런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이 아니라 다음 행정부 때를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치적 수단이 맞지만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엔 진정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using it as a political tool for the reasons I mentioned before. One is that the U.S. government has always been concerned.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수십 년 동안 국무부에 몸담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오랜 우려를 분명히 봐왔다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인권 문제 제기를 보류할 장벽 또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더 나아가 인권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북핵 문제 해결이 수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이제라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가해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는 것은 신선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evidence that not criticizing North Korea on human rights will force North Korea or compel North Korea to be more cooperative.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인권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핵 위협 등 공세를 펼친 북한이 최고 존엄을 정조준한 미국의 인권 압박에 어떤 대응으로 맞설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에 따른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이용률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지난해 조사의 16.4%에서 22.6%로 6%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지난해 조사 62%에서 53%로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입니다. 서울대 동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 상승과 정치 사회의식 강화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주민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절반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했던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조사 58%에서 올해는 63%로 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같은 세대인 30대에서는 이 비율이 53.3%에서 75%로 급상승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단주의의 가치나 주체 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김병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탈북한 138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학술회의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탈북자 대면 조사는 2014년 탈북한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발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는 김정은 정권 5년의 전반과 후반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수입 가운데 뇌물로 제공한 비중은 약 85%로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정은미 박사는 올해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전화와 손전화, 컴퓨터의 보유 이용률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집전화는 지난해 47.3%에서 올해 44.9%로 손전화는 55.5%에서 46.4%로 컴퓨터는 27.4%에서 21.7%로 보유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매체를 포함한 외부 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 습득 비율도 30.1%에서 20.3%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 방송 재개에 대응해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한국 매체 의존도도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통소는 한민족의 전통악기인데요.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전승이 끊겼고 한국에서는 피란민들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퉁소를 다시 되살려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연주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또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23일 이북오도위원회 통일회관 중강당에서는 퉁소 연주회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퉁소는 조선시대의 향악, 당악 편성의 궁중음악 연주에 두루 쓰였던 한민족의 전통 악기입니다.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인데요. 함경도 지역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퉁소 음악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함경북도 민속예술보존회와 한국퉁소연구회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주 씨입니다.
예, 이번 포럼은 그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함경도 지방의 독특한 퉁소 문화를 좀 전승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 고유악기 퉁소 의상을 찾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도 조성을 하고 퉁소 문화 계승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개막식을 거쳐 퉁소 연주회가 이어졌는데요. 함경도 지역의 박달 퉁소 명곡인 영산길주 도드름 연주를 시작으로 중국 연변 박달 퉁소 예술단 합주와 한범수류 퉁해산조 그리고 함경도의 민속놀이까지 다양한 퉁소 공연을 펼쳤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퉁소 전승이 거의 끊겼고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 자취를 감춰오다 오늘날 북청 사자누리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연변 지역의 동포들을 중심으로 복원 노력과 연주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변에서 온 박달 퉁소 예술단의 량영자 단장입니다.
박달 퉁소 예술단은 23인이에요. 김호국이라는 그분이 박달 퉁소를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 개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전에 이 박달 퉁소가. 그래서 우리 남 교수님이 우리 박달 퉁소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다가 지금 이 박달 퉁소를 증정했어요. 단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하는 분들이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좀 더 잘 연습해가지고 우리 한번 또 다시 올게요.
함경도 민속놀이인 애원성과 두만강 뗏목놀이는 한국의 무형 문화재 이수자들이 공연했는데요. 애원성 이수자 김백광 씨입니다.
다른데 이제 남도민요나 경기민요 같은 것보다도 좀 약간 그런 그 농음이라 할까? 그러니까 꾸밈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노래보다 뭐 신나는 것들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재밌게 구성도 하고 그러죠. 이제 함경도 쪽에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은 뭐 피리 대금 막 이런 걸 쓰는데 이쪽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악기 이제 퉁소예요. 그래서 퉁소를 주로 선율로 하고 그다음에 징하고 이제 장구 반주로 들어갔죠.
한편 중국 연변대학교의 남희철 교수는 소장하고 있는 전통 박달 퉁소를 이북 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 기증해 이날 기증식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기증 증서 기증자 중앙인민공화국 연변대학교
조선에서 있었잖아요. 그 악기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유전되다가 끊겨가지고 한동안 잠적이 됐다가 그 제자분이 김호국 씨가 자기 스승이 연주하는데 박달 퉁소를 연주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복원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원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원한 악기인데 함경도 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는 이 대나무가 귀하니까 그래도 이 악기를 뿌려야 하겠으니 대신으로 구한 게 박달나무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이걸 뿌렸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악기를 되살려서 부려야겠구나. 공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이어서는 박달 퉁소와 북한의 퉁소 음악 그리고 한국 퉁소의 전통과 음악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북한의 퉁소 문화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이제 함경도가 퉁소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그 함경도 퉁소의 연주가 그리 많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혁명을 위하여라는 그런 그 뭐 새로운 창작곡 같은 데에 퉁소가락이 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퉁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 쪽에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의 퉁소 음악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북한 지역에도 아마 녹음된 자료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힘을 합쳐서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이 퉁소 음악 문화를 갖고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행사가 열린 통일회관 입구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박달 퉁소와 명인들의 퉁소, 대소 퉁소 등의 다양한 퉁소 전시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와 토론회를 계기로 이북 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서는 퉁소 문화가 대중화되고 나아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25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6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이날 VOA에 24일 오후 4시 미리 예정됐던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이번 긴급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5와 1874호, 2087호, 2094호, 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지만 지난달 9일 이후 3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24일 발생한 폭발과 총격전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부상자 가운데는 교수 한 명과 여학생 두 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격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됐으며 이어 총격전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괴한들의 정체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24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2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노르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로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더미에 매몰된 주민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100명가량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아마트리체 지역 4분의 3이 지진으로 파괴됐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잔해 더미에 깔려 있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미 이슬람 학자 페훌라흐 귤렌을 즉각 송환해달라는 터키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터키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24일 수도 앙카라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귤렌이 쿠데타 기도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귤렌을 송환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연방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앞서 미국 측에 지난달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귤렌을 추방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터키 방문은 터키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쿠르드 반군들을 겨냥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 주민 450만 명에게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가 23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3월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보르노와 요베, 아다마와 주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때문으로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6만 5천여 명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보르노와 요베주의 접근 불가 지역 주민들은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위안부재단에 10억엔, 미화로 약 1천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강요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한일 합의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